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에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사람들마다 아픔의 강도와 아픔의 기간은 다를지라도 사람은 예외 없이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고난은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견디는가, 어떻게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케어 펀치를 맞고 완전히 넉다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7.8기에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통과하고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크고 작은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든 공동체적인 고난이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슬기롭게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인가 아니면 공동체적인 고난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73편에서는 악인의 번영 때문에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시인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놓고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였다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어려움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족들 중에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을 속량했다라는 이 공동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공동체적인 어려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이 공동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개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시인은 지금 이런 면에서 국가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이런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시편 기자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맞닥뜨릴 때 마음에 공감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아와서 공동체의 고통과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매우 무딘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지체는 유기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함께 다른 지체들이 힘을 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문제는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74편부터 76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살펴봤지만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74편 같은데 읽어보시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7편도 이런 흐름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가라는 이 말은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1인칭으로 이해되지 단지 그냥 한 개인으로서만 겪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 그리고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이나 밤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괴로워서 말할 수 없었다고 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번민에 휩싸였고 묵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혼재된 신앙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근심하니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근심한다라는 이 말은 불평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근데 똑같은 단어를 6절에서는 간구하기를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3절에 근심한다라는 이 말은 단지 혼자 근심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탄식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근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과거로 눈을 돌립니다. 그나마 과거의 상황은 그래도 나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가 어려울 때 그래도 과거는 참 좋았지. 아 옛날이요 노래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현재 고난을 이겨보기 위한 자구책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과거로 눈을 돌리게 되면 현재 상황과 대조되어서 잠시 잠깐 과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 현재의 괴로움을 잠시 잊다가도 삶은 현재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대조되어서 훨씬 더 현재가 더 괴롭고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시편 기자의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깊은 회의에 빠져서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섯 가지 질문이 나타나고 있죠. 본문에 6절 이하에서 질문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에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깊은 회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 내 삶은 이곳으로 그냥 끝장나는가? 이런 질문을 재개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이 여섯 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이 말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이 여섯 개였다는 뜻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의감의 정세에 깊이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이 말은 한면으로 보면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긍정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혜, 인자하심, 긍휼, 약속, 자비하심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질문을 했다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질문을 했다는 말은 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했다는 것은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이 질문은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듯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주시기를 촉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이 일시적으로 거두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하나님의 일시 현상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던 시편 기자가 10절 이하에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은 크게 두 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시인의 탄식과 애통,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묵상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는 과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회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찬 회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적의 이스라엘에게 행한 하나님의 기사를 회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그 일은 단지 과거를 그냥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죠.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현재화하는 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과거의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과거를 현재화해서 오늘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는 단어가 3절, 6절,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3절부터 6절까지에서의 과거에 대한 회상은 현실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을 더하기만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과거가 더 나았다는 사실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2절의 회상은 현재 고난을 넘어서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시인이 10절에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잘못이라는 이 단어, 죄, 괴로움, 상처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번역은 연약함입니다. 이는 나의 연약함이다. 개역 성경에 연약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연약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내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위로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아울러 부정적 정서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 연약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옛적 기사와 구원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시인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해라고 말했죠. 오른손은 뭘 가리킵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가리켜 오른손이 하신 일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를 삼켰나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 분이 아니죠. 이름에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조금만 참으면 괜찮으리라. 그래도 내 생의 마지막은 괜찮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내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단 것일 수 있지만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사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위로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잔인한 위로고 헛된 위로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그래서 어느 아무리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도 절대로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참된 구원 그것을 놓아야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내 영혼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쪽 저울에 내 고난보다 가벼운 것을 놓아서는 상황이 반전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이것과 이것을 비교할 때 금방 뒤집어질 만한 그런 무게를 가진 것을 갖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지극히 가볍다, 경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존 오웬 목사님은 자녀가 12이 있었는데 11명이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후의 명작들을 수십 권 써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동이었다고 말하죠. 요로 결석 알았던 한 성도님이 정말 내 생에서 이런 고통이 있는 줄 내 처음 알았다고 말했는데 뭐 치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치질, 요로결석 온갖 병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칼빈이 어떻게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성경 거의 전체를 다 주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보다 더 나은 초인적인 무슨 힘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기도인 74편이나 77편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4편 12절 이하의 내용도 잘 보시면요. 한번 살짝 보시면 출애굽의 구원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0절까지도 같은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16절부터 20절까지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홍해를 가르신 능력과 위엄으로 애굽 군대를 멸하신 용사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죠. 바다와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서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사역을 언급한 다음 16절에 물들이 주를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인화된 표현이죠. 그리고 19절에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는데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 수 없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인간은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1장 후반부를 우리가 주일 낮에 공부하고 있는데 11장 33절 이하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하나님의 그 지혜, 측량할 길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 시편 72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한쪽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확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항상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애통과 좌절을 말했고 뒤에서는 확신을 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관점으로 보면 시편 77편 기자는 조울증 환자예요. 앞에는 깊이 낙심했고 뒤에는 확신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문서 편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두 개의 시편을 뭐 짜짓게 해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의심과 확신, 낙심과 소망 둘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어떤 때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흔들린 가운데서도 신자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다섯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해야 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선적으로는 현재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고 힘들어서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내가 죽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C.S. 루이스는 헤아려본 슬픔에서 표현했는가 하면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내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말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나는 당신이 모른다고 의심할 것이다. 여러분들 섣불리 위로할 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말은 하지 않아도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의 우줍잖은 말이 위로가 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욥이 위로를 받았지만 말을 하는 순간 욥의 마음은 격동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가?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우선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10편, 77편, 10절에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그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하나님께 다 토설해야 돼요. 낙심, 불안, 의심, 염려, 근심의 정서를 다 토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상처를 입고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회의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다 토설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 같아요. 끓어오르는 가래를 뱉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삼키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할 수 없는 이유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마저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의심하는 것도 은혜예요. 의심할 수 있다는 것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랄 같은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 신앙적 사고를 통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신자는 자기 눈과 관심을 현재의 고난이나 자기 내면의 상태에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시선을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상태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옛적의 출애굽의 기사와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출애굽 사건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대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떼라고 표현했으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라고 말했죠. 참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79편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고 80편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할 메시아적인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8편 52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 다음에 70절을 보세요. 78편 70절을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편 1절에는 주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 가운데 빠지는 영적 침체는 자기 문제에 빠져 있기만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내면만 잘 살펴요. 자기만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적 사고의 전환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고 있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일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마치 온 우주에 비교하면 모래 한 해경이 같다라고 싶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 영광의 무거움에 내 마음을 둘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지극히 작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분투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교회나 국가나 유기체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우리 한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은 한 개인 안에서만 일어난 문제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가정 모든 환경 때문에, 교회적 상황 때문에, 국가적인 이런저런 위기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런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사오니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분투하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무거움을 항상 기억하면서 현재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며 곤통하며 찬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하였는가, 나는 버린 자식이 아닌가 라는 그 신앙적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있음에 대한 반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했는가라는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과 신뢰를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현재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그대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